자, 열왕 역대하 21장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지요. 여호사밧은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고 국가적인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께만 금식하며 매달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그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호사밧은 말년에 조금 타락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들한테는 재물과 땅을 물려주고 장남한테는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장남인 여호람에게 이제 여호람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참이 왕으로 세울 때는 지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믿음을 보고 왕을 세워야 될 텐데 그냥 장남이라고 해서 왕위를 물려준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굳이 꼭 장남이 뭐 이렇게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나요? 뭐 동생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는 장남이 그 왕권을 물려받는 것이 관행이지만은 그래도 국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국가의 운명,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장남이기 때문에 무조건 물려주기보다는 지도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믿음을 보고 물려주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들 여호람에게 왕권을 물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형제들을. 아마 형제들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형제들이 더 유능하거나 아니면 이 형제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 동생들이 형인 왕의 여호람 왕의 믿음 없는 생활들을 비판했거나 간에 어쨌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여호람은 궁중 학살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 동생들을 모조리 다 왕자죠.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참첫 번째 이 여호람의 큰 심각한 죄악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가리키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이 결혼을 누구랑 했냐 하면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자 이 이세벨이 또 책동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합을 숭배하는 종교를 바꾸고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바알 천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그 아내 즉 며느리를 구하면서 아합의 딸을 데려와요. 아합의 딸은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죠? 얘가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어머니로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 아달랴인데 아달랴 이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이 이제 이 여호람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우상숭배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한 뒤에 남유다는 우상숭배 천지가 됩니다. 나라를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요. 저기 뒤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산당을 세웠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은 산당을 제거했는데 이 여호람은 11절에 보게 되면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람은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어요. 자기 형제들,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 아달랴와 함께 남유다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먼저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일단 참으세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리였더라. 예, 이 여호람이 형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 여호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인정받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경고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있죠? 그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아합, 여호람 왕을 경고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이렇게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그런데 이런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하지요. 예. 세 번째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징계를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1차 징계죠. 8절부터 9절인데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전에는 에돔이 이제 다윗 이후 때는 식민지였는데 에돔과 전쟁이 벌어져서 죽을 뻔한 왕이 죽을 적군에 포위되어서 죽을 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경고죠. 너 정신 차려라라고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런 걸 하고도 그런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죠. 또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징계입니다. 림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반란. 왕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징계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블레셋이 공격을 하지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난치병이, 병이 발생하지요. 병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9절에 여러 날 후인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 나오면 죽었다 그랬는데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탈장이든지 뭐 대장암이나 직장암 이런 병 같아요. 이런 병이 이제 처음에 걸렸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결국 끝까지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본인이 악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부인 아달랴 때문에 이세벨의 딸인 부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지만은 그는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죄악된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자, 20절에 한번 20절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무도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왕이 죽으면 열왕의 묘실에다가 장사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수치죠. 백성들한테는 왕으로서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않았고 그의 무덤은 비참한 곳에 버려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 요사밧, 요람 같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 요사밧에게 있어요. 그죠? 아버지 요사밧이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책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지도력이라든가 믿음의 크기를 보고 왕을 세워야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야 될 텐데, 그저 장남이라는 왕, 이런 차원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또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위한 그 며느리를 구해주면서, 구해주면서 남유다 백성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우상숭배하는 집안의 딸을 갖다가 왕비를 맞아들이게 했죠. 그죠? 그게 또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의 타락과 잘못의 상당한 부분의 원인은 여호사밧 왕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참 초기에는 참 잘했지만 말년에 타락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아들의 결혼식에 대해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되고 맙니다. 또 여호람은 형제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선지자를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에돔과의 전쟁, 또 내란이 일어나게 하고 또 병도 생기게 하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그 경고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여호람의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물론 뭐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인생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은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야 되고, 그죠?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훌륭한 배우자를 맞이하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 외모라든가 재산이나 학벌은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인격이고 성품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도록 늘 기도하고 또 해야 됩니다. 훌륭한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 이거 참 집안의 복인 것 같아요. 그죠? 참 복인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참 집안의 재앙이 됩니까? 그래서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끝까지 그냥 뭐 내가 좋은 대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하겠다, 이건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복된 삶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혹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완악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도 또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성령님 도와주셔서 홍익의 모든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익의 모든 자녀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배우자의 걸음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홍익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요람이 경고를 받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좋은 일,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다음 주가 수능인데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 가족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능 보는 아이들과 가족들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수능 보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또 내일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또 수능 보는 날이 되었는데 홍익교회 우리 많은 아는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또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행복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 명 한 명 이끌어주시고 가족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사밧이 비록 믿음이 있는 왕이었지만은 아들을 세울 때 믿음이 없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또 왕권을 물려주고 또 불신 가정,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며느리를 얻어주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에 여호람의 길은 타락과 불순종의 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큰 고통과 재난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홍익의 모든 권속들은 자녀들을 늘 축복하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늘 축복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혹시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경고하신다면 즉각적으로 깨닫고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행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홍익의 모든 권속들을 일깨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 알고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